앞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바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울은 이제 그 관념적인 신앙은 삶의 실제적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실천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 5장,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5장에서는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과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와 순종으로 살 때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이 됨을 가르치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죄인들을 자유케 해서 육신의 일인 어둠에 붙잡히지 않은 삶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1절은 앞에 이 4장에 말미에 붙어 있다고도 보이는 자유에 대한 바른 사용과 함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13절, 15절 이어지는 원리를 상고하는 것으로 이 실천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래적으로 율법에서 자유하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악용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경계는 이미 앞에 2장 4절에서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분명 잘못 이해되고 오용될 소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들이 진정한 자유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유를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즉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자유를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야말로 자유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하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말로 바른 자유의 표현이고 이를 따라 본받는 제자로서의 삶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이해하는 것만큼 신앙인에게 있어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처럼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을 현재부터 영원한 때까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1절입니다. 십자가로 찾아주신 자유를 잃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영향 아래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는 1세기 당시에 자유인인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종의 삶은 사실 거의 동물 상태의 수준이었고 거기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평생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누릴 수 있는 감격은 사실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감격적이고 획기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은 매여있지만 영혼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들을 이 종들은 더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 하는 노예들이야말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 아래 어둠의 종노릇하던 사람이라야 사죄의 은혜를 얻어 유쾌하게 되는 경험보다 더 큰 인생의 반전은 없을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자유인으로 노예 자리에 있어 본 경험은 없었지만은 육신적인 경험보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죄의 감격을 다윗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울 때 말이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감격했던 다메섹의 경험을 실감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오늘 1절 상반절을 그렸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체험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고통과 노예의 삶의 비참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자유를 주셨다기보다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약속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려고는 물론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엄청난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죄를 졌습니다.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막연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약함을 안타까워하는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하므로 자유를 받는 자의 실제적인 자세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1절 하반적인데 시궁창에서 끌어내 줬다면 다시 그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자세일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확인이자 약속입니다. 예수 기독께서 아직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이었지만 이 땅에 계실 때 3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당부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도를 잡아 죽이려고 올무로 끌고 왔던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하심을 봅니다. 비록 율법 속에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각오와 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사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치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심으로 의로우신 예수기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적어도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은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미 얻은 자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가라고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당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의 서신들마다 요긴하고 애정 깊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형제들아 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들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런데 사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도께 초청된 것 그것 자체가 자유하기 위한 것임을 주님의 초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온갖 것에 매여서 힘겹게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온갖 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르심의 초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종교라는 올무를 더하게 해서 인생을 더욱 힘겹게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앙하는 것이 힘겹고 어렵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온갖 음모인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1세기에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서도 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라는 오늘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그 자유가 오용될 소지를 경계하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는 일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는데, 특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들어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원정신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것 없이 좋은 것이지만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잘못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만들어진 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는 그런 데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치가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또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은 참된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를 찾아주신 이유라는 거지요. 자유는 사실 권리와 비교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미워할 권리는 없고 다만 사랑할 권리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죄의 종이든지 율법의 종은 불편하고 비극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것이라서 억울하고 슬퍼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되는 것이고 감사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예수들을 아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제가 인용한 바 있습니다. 바른 자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는 참으로 불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짐승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경계입니다.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살펴왔던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데서 오히려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앞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의 당부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권리만 가졌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4절에 했는데 인용된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다 높은 차원의 율법보다는 사람 관계의 율법을 인용하신 것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이죠. 사람 관계의 계명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또 조금 진행해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똑같이 두 군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역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가르침을 바울사도는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증거하셨던 교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는 두 계명을 갖다가 이 두 사랑이 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까? 이 두 사랑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종로릇은 그 기준이 자신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스스로 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사랑의 종노릇이란 오히려 자신을 타인보다 사랑해서는 안 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는데 결국 진정한 사랑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붙여지고 있는 경고가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율법을 자신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대가 어기는 것을 찾는 데서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죠. 자기가 큰 고기 월척을 낚는 것보다 월척된 고기를 낚다가 놓치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참 괴팍한 마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의 자세는 하나같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에 그랬고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형태가 이런 것이고 그들은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이나 아픔을 보듬으려는 사랑보다는 무엇이든지 허물을 찾아서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음은 예수님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일관된 모습임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15절의 말씀은 맹수들이 상대를 죽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짐승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는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만약에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만 없다면 짐승의 개체 숫자를 조절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사람에게는 짐승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원리가 따로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짐승의 삶의 논리인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짐승처럼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경계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짐승의 삶의 방식이 적용되면 한쪽뿐만 아니라 피차, 즉 상대뿐만 아니라 서로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사람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짐승의 삶의 원리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콘크리트 밀림 속에 맹수들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상대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정글의 삶의 원리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세상, 국가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정치 세계에서 보는 현상들입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치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자체가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가 아니라 짐승의 원리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이러면 안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교회에서는 더욱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이런 이치에 노란한 교회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찾아주셨고 그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어도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권리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행할 권리이며 미워할 권리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죄인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도 근본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아닌 대상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동물 군성으로는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항상 희생의 자리에 내놓는 자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